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자신과 미국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에서 선택의 직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존하려는 미국의 결의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펠로시 의장에게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경훈 훈장을 수여하면서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지지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고조시킨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타이완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또 민주주의를 위한 방어선을 계속해서 사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완전한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면서 불장난을 하는 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4일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놈펜을 방문한 왕이 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구실 삼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이 앞서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주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말썽꾼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맞선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있어야 할 조치는 모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특히 관련 조치는 결연하고 힘이 있으며 실효적일 것이라면서 미국과 타이완 독립 세력이 이를 계속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순방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타이완 방문을 마친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3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3일 발표에서 이번 주부터 윤 대통령의 휴가가 시작됐다며 이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펠로시 의장의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며 이것이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 두 나라에 대한 5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30억 달러 이상당의 무기는 사우디에 판매되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이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또 22억 달러 상당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UAE에 판매됩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을 알리며 이번에 사우디에 판매되는 무기는 사우디에 부족해지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충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사우디의 역량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미사일은 국경을 넘어 사우디의 민간 지역과 주요 인프라 시설에 계속 이어지는 후티 반군의 무인기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또 UAE에 판매되는 무기와 관련해서는 주요 역내 파트너의 안보를 향상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3일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미얀마 방문과 관련해 2일 기자들에게 외교부 장관 등 지도부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대화에서는 상호 국방과 안보 협력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자로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 세력에 민간인 살상에 사용되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한 확인된 정보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을 미 국무부가 반박했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은 3일 화상 대화를 갖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영내 4자 안보협의체 코드와 협력하려는 의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부가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준비에 대한 확인된 정보가 없다는 중국 측 주장을 미 국무부가 반박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일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가 없다고 중국 측이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을 묻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평가는 북한 자체의 최근 공개 성명들과도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1일 유엔 안보리 8월 의장 자격으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고 이에 따라 매우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핵실험과 관련해 확인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오늘까지 핵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거듭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가운데 북한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continues to expand its unlawful nuclear program and continues its ongoing provocations against the region. As we gather today, Pyongyang is preparing.
앞서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실시하는 어떤 핵실험도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 공개적인 성명을 통해 이를 매우 명확히 할 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과 그 너머에 있는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도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매우 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김승겸 한국 합참의장은 3일 화상 대화를 갖고 한반도와 영내 안보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양국 합참의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포함한 공동대응을 통해 미한 동맹의 단호한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제고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과 위협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과 영내 군사협력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시작하는 후반기 을지 프리미덤 실더, 즉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과 연합 실기동 훈련을 통해 연합 방위 태세를 공고히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며 영내 4자 안보협의체 코드와 협력하려는 의지도 주목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쿼드가 역내 국가들의 해상 불법 활동 대응과 국제 제재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일 도슨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일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자 안보협의체 쿼드와 역내 다른 국가들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언급했습니다.
We have certainly noted interest from a number of like-minded partners in coordinating with the Quad. That includes
도슨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연구단체인 신미국안보센터가 주최한 화상토론에 참석해 우리는 한국을 포함해 쿼드와 협력하고 있는 다수의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의 관심을 확실히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국제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며 가까운 장래 쿼드를 통한 공식적인 협력의 가장 좋은 기회는 사안별 또는 필요에 따른 수시 협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at coordination on an issue by issue basis would demonstrate the quad.
도슨 부차관보는 사안별 협력은 쿼드 국가들이 역내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대화가 계속 진행 중이며 역내 전체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메커니즘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쿼드가 이처럼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쿼드를 구성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건강하고 민주적 가치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며 강요에 의해 구속받지 않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이 모든 형태의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강요로부터 자유롭고 국제규칙에 기초한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공동결의를 재확인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쿼드 정상들이 도쿄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역내 해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해상 영역 파악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IPMDA will enhance country's maritime domain awareness.
IPMDA가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을 포함한 역내 불법적인 해상 활동을 줄임으로써 역내 파트너 국가들의 영토나 해역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해상 영역의 인식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등 불법 활동은 역내 해안 공동체로부터 많은 수익과 식량을 탈취하고 있으며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IPMDA는 역내 국가들이 국제 제재를 시행하고 밀매를 퇴치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슨 부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쿼드 참여국들 사이에서 IPMDA의 운영을 진전시키고 로드맵을 개발하기 위한 공감대와 모멘텀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도태평양 해양 영역에서의 불법 활동들이 역내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관련국들로부터 이러한 도전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o ultimately the goal is really to increase
도슨 부차관보는 인도태평양 역내 도전에 대한 쿼드의 궁극적 목표는 가까운 미래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걸쳐 해양 영역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향후 몇 주 안에 기술 전문가 그룹이 IPMDA 운영을 위한 전반적 노력을 논의하고 파트너 국가 간 의견 통합을 위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의 협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남북한이 3일부터 4일간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서 북한 핵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으로 미한일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도 한층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3일부터 4일간 열리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참석합니다. 북한에선 최선희 외무상 대신 안광일 주 인도네시아 대사 겸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의 외교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겁니다. 이번 행사에는 4일 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한중일 외교수장이 참여하는 아세안 플러스 3 외교장관 회의가, 5일엔 동아시아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즉 ARF 외교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특히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영내 다자 안보 협의체입니다. ARF 회의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비롯해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 등 총 27개 국가와 지역이 참가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강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한국 외교부 부대변인입니다.
한반도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점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 관련한 그런 여러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에 관련한 공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박진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세안 10개국 등 주요국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다만 지난 6월에서 7월 미국과 일본을 다녀온 데다 이달 중국 방문도 예정돼 있어 미, 중, 러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아세안 국가들이 북핵 등 한반도 현안에 중립적 태도를 보여온 점, 그리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단 도발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최근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외교장관 회의에서 남북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이에 대한 북한의 최근 비난 공세로 미루어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 남북 간 만남은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설사 조우를 하더라도 의미 있는 대화는 힘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ARF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다자 안보 협의체인데다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첨예한 상황을 활용해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한층 공세적인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위권 차원의 핵 보유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반미선전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겁니다. 박 교수는 특히 ARF 외교장관 회의 발표될 의장 성명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어떤 수준으로 담길지를 놓고 남북 간 치열한 외교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장 성명에 과연 어느 수준에서의 어떤 워딩으로 의제들이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아주 치열한 장이 될 테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뭐 미국과 일본과는 공조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해내는 작업을 해야겠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어쨌든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니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노력하겠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한국에 대한 핵 선제 공격 가능성 언급 등은 아세안 국가들의 안보 불안감을 자극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중국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아세안 무대가 북한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고 말했습니다.
푸틴의 핵 공격 위협, 그다음에 북한의 남한에 대한 선제 공격 위협, 이런 것들이 안 그래도 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런 영토 분쟁으로 지금 군비 경쟁 체제에 들어간 아세안을 지금 자극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안이 북한에게 유리한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이유가 없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한일대 북중러의 진영 간 대결 구도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러 갈등으로 북핵 문제가 이들 국가 간 협력 사안으로 다뤄질 상황이 아니라며 이번 회의에서 진영 논리에 입각한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미중이 협력하는 구도가 아니라 북한의 어떤 도발 국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초점으로 옮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규탄 그리고 추가 핵실험에 대한 뭐 예방 이러한 쪽으로 아젠다가 넘어가면 당연히 북중러 대 한미일 국면으로 상당히 블록화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ARF 의장 성명이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방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중 전략 경쟁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한층 고조되면서 이번 회의가 신냉전 구도를 확인하는 격한 설전의 장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번 아세안 무대에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 문제 등 미중 미러 간 첨예한 현안에 한반도 문제가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2일에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방문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관련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고 캄보디아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대북 제재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일 발표한 미국 캄보디아 관계 설명서에서 블링컨 장관이 훈센 캄보디아 총리 프락 소콘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만나 중요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상호 관심사로는 대북 제재 이행, 법 집행, 아동 보호, 범아 위기, 국제 보건 안보, 기후 변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미국 아세안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 구축에 대한 캄보디아의 지지를 꼽았습니다. 설명서는 또 미국의 캄보디아 지원이라는 세부 항목에서 미국 법 집행 기관들이 어린이 보호, 대북 제재 이행, 인신매매에 대한 훈련과 협조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3일에서 5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관계 장관 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북한 문제를 포함한 역내 안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달 캄보디아 민주주의 인권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캄보디아가 대북 제재를 이행해야 미국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달렸습니다. 2022 회계연도 국무예산과 2018년 제정된 아시아 안심법에 따라 미국은 캄보디아 정부가 남중국해 영토 분쟁과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영내 안보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조치를 할 때까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원조를 제한할 수 있다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행복이가 없는 12개국 연합체가 제10차 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올해 잇따른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각국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진행된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 이틀째인 2일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가 북한의 올해 미사일 도발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호주, 캐나다, 칠레, 독일, 일본, 멕시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필리핀, 폴란드, 터키, 아랍에미리트 등 12개 나라로 구성된 NPT 체제 내 핵 군축 그룹입니다. 2일 NPT 평가회의 일반 토의에서 연설한 디즈 반더 플라스 네덜란드 외무차관은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전례 없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NPDI strongly condemns North Korea's unprecedented series of ballistic missile launche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반더 플라스 차관은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합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핵 비확산 군축 이니셔티브는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토의 문서에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번 회의를 통해 조약국들이 다시 확인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안전조치와 핵확산 금지조약 NPT 합의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NPT 내 또 다른 국가연합인 비엔나 10 그룹은 이날 일반 토의 발언에서는 북한에 대한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10차 NPT 평가회의에 제출한 토의 문서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아일랜드,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으로 구성된 비엔나 10 그룹은 토의 문서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유예는 사실상 국제 규범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엔나 10그룹은 북한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 유예에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실험들은 국제 비확산 체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건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와 핵폭발을 탐지할 효과적인 국제적 감독, 검증 체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 이틀째 일반 토의에서 발언을 이어간 각국 대표들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모리치오 마사리 UN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추가 핵실험 준비는 지역과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심각한 우려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provocations and to take concrete steps toward a complete verifiable and reversible denuclearization.
마사리 대사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삼가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예드 누레든 유엔 주재 싱가포르 부대사도 싱가포르는 3월 24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비롯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존재와 개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gapore remains gravely concerned by the continued existence and development of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누레딘 부재사는 우리는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관련 결의들을 포함한 오랜 국제적 의무와 약속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 조약에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체자라 스테바 유엔 주재 불가리아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continue to pose threat to the regional and global peace and security. We call on the DPRK to abandon all its nuclear ballistic missile.
스테바 대사는 북한이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고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NPT와 IAEA의 포괄적 안전기준 협정을 준수하며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지체 없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비에 마일스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사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발효를 위해 북한 등 미 서명국들이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stop defying the decis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o engage in good faith in talks.
마일스 대사는 북한이 안보리 결정을 거스르는 것을 중단하고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의 기초를 만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를 일반 토의에서 북한의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유관국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2일 일반 토의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하는 중국의 입장, 즉 쌍계병행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푸 국장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기제 구축에서 진전을 내기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행동의 원칙과 이중궤도 접근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들이 조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는 국제회의로 5년마다 열립니다. 10회째를 맞는 이번 회의는 당초 2020년 4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몇 차례 연기된 끝에 이번에 7년 만에 열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한국 전쟁은 이친 전쟁이 아니라 숭고한 전쟁으로 불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들어서도록 지원한 한국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래스카주의 댄설 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이 이를 본회의장에서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한국전의 교훈 중 하나는 참전용사들이 한국전에서 보여준 숭고함이라며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는 아름답게 새겨진 많은 글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특히 한국전과 관련해 미군 참전의 숭고함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글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부름에 응한 아들과 딸들을 우리나라는 기린다는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한국전이 이친전쟁으로 불려온 데 대해 나는 항상 그것이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숭고함 그리고 이 잔인한 전쟁의 의미를 경시한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은 숭고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을 이친전쟁이 아니라 숭고한 전쟁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의 역사를 알거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방문한 사람 또는 한국전 참전용사나 그 가족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국전은 말 그대로 한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국가의 숭고한 사업이었다는 것을 안다며 우리는 그것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또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한 가지는 자유와 관련한 한국전의 매우 구체적인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야경 사진보다 자유와 독재주의의 차이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며 사진에서 한 나라는 밝고 생기가 넘치는데 다른 한 나라는 어둡고 말 그대로 죽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을 통해 미국인과 미군 그리고 미국의 군대는 한 나라 전체를 자유롭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이 완공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지원한 한국 정부와 국민의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결의안 상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이친전쟁이 아닌 숭고한 전쟁에 나선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미국과 한국, 이 훌륭한 두 나라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이고 이 역사는 한국과 미국을 수십 년 동안 결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미국으로 송환된 첫 북한 국적자 문철명의 변호인이 흔치 않은 형량 합의 방식인 알포드 플리를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과의 협상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재판부에 직접 호소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철명의 변호인은 재판부가 알포드 플리에 근거한 선고를 문철명에게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알포드 플리는 검찰의 증거는 인정하지만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검찰과의 형량 합의 방식입니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검찰과 형량 합의를 이루는 플리 바겐과 달리 유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검찰의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관련 혐의에 적용된 형량을 일부 삭감받겠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미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문철명의 국선 변호인과 최근 뉴욕에서 선임된 무료 변호인은 1일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앞서 문철명이 내세운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알포드 플리 판례에 따라 그의 혐의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의 이 같은 요구, 즉 알포드 플리를 통한 해결 방안에 미 검찰이 반대한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문철명의 변호인단은 지난 6월 검찰과 알포드 플리 방식의 협상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직접 재판부에 이런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재판부가 변호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문철명은 추가 재판 과정 없이 형량을 선고받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역 업무를 했던 문철명은 지난 2019년 5월 돈 세탁 등 6개 혐의로 미국 법원에 기소돼 지난해 3월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입니다. 검찰은 문철명이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여러 위장 회사들을 이용해 미국 달러를 거래하며 북한의 사치품 등을 납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법은 돈 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최대 20년의 징역형과 벌금 50만 달러 혹은 관련 자금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어 6개의 혐의를 받는 문철명에게는 최대 120년의 징역형과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이날 문건에서 문철명이 지난 2019년 말레이시아에서 체포된 기간을 합쳐 3년 이상 수감 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알포드 플리가 고려돼야 할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철명이 세 차례 격리된 점과 그의 아내가 암 치료 중인 점 등도 참작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정홍균 변호사는 2일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재판부가 알포드 플리를 수용하게 되면 문철명은 상당한 감형 조치를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조기 석방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형량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그 법원에서 알포드 플리를 승인을 하지 않게 된다면 피고 측은 할 수 없이 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상당히 많은 형량을 그 눈앞에 두게 됩니다. 따라서 알포드 플리를 법원에서 수용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는 피고의 앞으로의 그 남은 수용 생활이 얼마나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축소되느냐 하는 그러한 구도로 이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가 문철명의 법원 심리일에 알포드 플리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최대 구직 전문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이 2일 현재 북한 IT 인력의 해외 위장 취업과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허위 프로필 계정 4개를 VOA 제보에 따라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OA는 각각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와 풀스택 엔지니어라고 소개된 미나니 지로와 다니엘 린이라는 이름의 링크드인 프로필 2개가 북한 IT 인력의 허위 계정이라는 업계 관계자의 제보를 받고 지난주 관련 정보를 링크드인 측과 공유했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필은 2일 현재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앞서 링크드인은 지난주에도 VOA의 제보에 따라 북한 IT 인력 계정으로 의심되는 요이치 하야시와 프랭클린 리의 프로필 2개를 접근 차단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계정 생성은 링크드인 서비스 정책에 위반이며 우리는 허위 계정을 탐지하고 삭제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활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연방수사국은 지난 5월 발표한 합동주의보를 통해 북한의 IT 기술자들이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며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필요한 거액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 IT 노동자들이 북한 국적이 아닌 것처럼 가장한 상태에서 취업하려는 시도에 경보를 울리기 위해 국제사회와 민간, 공공부분에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을 상대로 40억 달러의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이 미국 국무부를 통해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평양으로 보낸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외교적 경로를 이용하려는 건데 유사한 다른 소송 사례로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등의 소장이 국무부로 향하게 됐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상속인 131명의 변호인은 1일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에 국무부를 통한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은 소장이 송달될 주소지를 워싱턴 DC의 국무부로 기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소장을 국무부로 보내려는 정확한 배경은 불투명하지만 전례로 볼 때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이용해 북한 측에 소장을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은 법원 서기관실의 도움을 받아 소장과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환장 등을 담은 우편물을 평양으로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국제 우편물 서비스 업체 페덱스를 통해 북한에 붙인 이 우편물은 워싱턴 DC를 떠나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법원으로 반송됐습니다. 따라서 우편을 통한 소장 전달에 실패한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이 외교적 경로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한의 장기 억류 피해를 입었던 미국인 케네스 배 씨와 북한에 납치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들도 현재 국무부를 통해 소장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 혹은 뉴욕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국무부가 소장을 건네달라는 요구로 보이는데 국무부는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케네스 배시 측은 국무부의 외교적 경로를 통한 소장 전달 여부를 문의했지만 국무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김동식 목사의 부인과 딸 등의 변호를 맡은 로버트 톨친 변호사는 지난해 재판부에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를 통한 외교적 절차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지만 승인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또 다른 국제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은 2020년부터 유엔 업무나 외교적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해선 북한 송달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게다가 일반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도 최근 반송된 사례가 있어 소장을 포함한 우편물을 북한에 전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은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 공항 구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을 숨지게 하고 80여 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북한은 적군파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동유럽의 폴란드가 최근 한국 방산 기업들과 대규모 무기 수입 계약을 맺으면서 한국과의 무기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이번 협력을 전략적 접근법으로 규정했다고 폴란드 국방부가 전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2일 최근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배경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한국의 전차들은 모든 한국 무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입증됐으며 이는 한국이 70년간 평화를 바라며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국방장관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은 한국은 위협 아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따라서 한국 장비는 최상의 품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협력을 전략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아시차크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이 폴란드군의 빈틈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서 부아시차크 장관은 지난달 27일 한국 현대로템, 한화디펜스, 한국항공우주 등 한국 방산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한국 전차와 무기 등을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과 계약을 맺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을 보면 현대전장에서 기갑 및 포대병력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고 이에 따라 해당 분야의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 17만 명 수준인 상비군 규모를 3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이날 한국 기업들로부터 K2 전차 980대와 K9 자주포 648문, A50 경공격기 48대 등을 수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일부는 완제품을 수입하고 일부는 폴란드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현지에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날 한국과 폴란드가 체결한 계약 규모는 생산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화로 약 7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지난 2020년 후반부터 중국 다레낭에 묶여있던 영양 관련 대북 지원 물자가 지난 6월 말에야 모두 북한에 전달됐다고 유엔 아동기금이 밝혔습니다. 북한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지원 물자 반입을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2일 지난 2020년 후반부터 중국 다렌항에 보관돼 있던 대북 영양지원 물자가 지난 6월 평양중앙의약품관리소와 보건성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이날 공개한 올해 2분기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도적 상황 보고서에서 해당 물품이 지난 2021년 말에 북한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에 따른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 때문에 대북 인도 지원 물자가 북한에 전달되는데 1년 6개월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20년 1월 말부터 강력한 국경 봉쇄 조치에 들어갔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물자들은 북중 국경에서 장기간 대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0월 중국 다렌에서 북한 남포까지 해상 수송 통로가 일시적으로 개통됨에 따라 어린이 영양실조 관련 등 지원 물자를 북한에 보냈다고 유니세프 서울연락사무소 측은 밝혔습니다. 당시 북한이 유엔의 구호물자 반입을 허용한 것은 북중 국경 봉쇄 이후 14개월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북한에 도착한 물자가 북한 당국에 전달되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앞서 VOA에 북한 내부에 들어간 지원 물자가 90일간의 격리와 소독 과정을 거쳐야 보건성으로 전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국경 봉쇄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 박기범 재미 한인의사협회 북한 담당 국장은 앞서 VOA에 북한이 과학적 근거가 아니라 두려움에 기반해 그같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연례보고서 작성을 위해 익명의 비정부기구 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호단체들은 북한으로 물품을 보내는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 지원사업에 대한 의욕이 저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년간 북한에서 결핵퇴치 사업을 벌여온 미국 내 구호단체 대표는 앞서 VOA에 북중 국경에 지원 물자가 계속 보관돼 있다며 상황을 전혀 가늠할 수 없어 추가 의약품 구매 등 구체적인 대북 지원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6월까지 북한에 반입된 물자에는 여성 17만 8,561명을 위한 엽산제가 포함됐으며 이는 목표한 전체 지원 수혜자의 5.8%에 해당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영양식인 즉석식 1만 8천 상자를 지원해 급성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최소 5,379명을 치료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최대 47만 5천 명의 어린이가 섭취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분말을 전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다만 보고서는 지원 물자를 정확히 어느 지역 내 영양보건시설에 전달했는지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울러 2020년 2월과 4월 사이 북중간 철도가 임시 개통된 틈을 타 북한의 물과 위생, 청결 관련 물품을 보낼 수 있었다고 유니세프는 전했습니다. 비누와 물 저장통 등을 지원해 어린이 40만 명에게 혜택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는 북한 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지원 물자 반입을 북한에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 6월 2021년 연례 인도적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내고 북한의 코로나 국경 폐쇄 조치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물 위생 청결 분야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필요한 파이프와 펌프 등 관련 자재를 북한에 보내지 못해 북한에서 진행 중이던 19개 관련 사업이 미완성으로 남았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실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유니세프는 지난 2019년 12월 이 워시 관련 지원 물자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받고도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반입하지 못하면서 세 차례나 면제기한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유니세프는 오는 5일에는 신종 코로나 대응 관련 물자와 13일에는 보건 영양 분야 사업에 대한 안보리 면제 승인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새벽부터 평안도와 함경도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가끔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최고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5도, 낮 32도, 양덕 아침 24도, 낮 31도, 신의주 아침 25도, 낮 30도, 구성 아침 25도, 낮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 31도, 강계 아침 23도, 낮 32도, 희천 아침 24도, 낮 31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25도, 낮 31도, 개성 아침 25도, 낮 31도, 사리원 아침 25도, 낮 32도, 신계 아침 24도, 낮 32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25도, 낮 34도, 장전 아침 25도, 낮 32도, 평강 아침 23도, 낮 30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24도, 낮 34도, 장진 아침 19도, 낮 27도, 청진 아침 23도, 낮 28도, 김책 아침 23도, 낮 2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20도, 낮 30도, 김영권 아침 18도, 낮 27도, 삼지연 아침 17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이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곳곳에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8월 4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동유럽 루마니아에 1,400만 달러를 지원해 소형 모듈 원자로 연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적인 사회기반 시설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최첨단 원자력 발전 시설로 공장에서 만들어져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탄소 배출 없이 효율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미 국무부는 1,400만 달러 지원이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깨끗한 에너지를 지원하는 미국의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리건에 기반을 둔 기업 뉴스케일과 손을 잡고 루마니아에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새 원자로는 도이체스터에 건설될 예정인데 이곳은 과거 화력발전소가 있던 곳입니다. 과거 사용되던 발전소 자리를 재활용함으로써 새로 토지를 구입할 필요가 없고 또 기존 용수를 재활용하는 것은 물론 철도와 도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일자리가 생겨 지역사회도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빈 더니건 유럽과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루마니아가 모범적인 우방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루마니아가 함께 기후변화에 싸우는 것은 물론 대서양의 평화와 안보를 함께 추구하고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로빈 더니건 부차관보는 루마니아가 소형 모듈 원자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루마니아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화석연료에서 벗어나 최신 원자력 에너지로 전환하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범 국가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은 자신과 미국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타이완에 대한 약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나 오늘날 세계는 민주주의와 전제주의 사이에서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과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보존하려는 미국의 결의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차이잉원 총통은 펠로시 의장에게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영예인 경훈 훈장을 수여하면서 수십 년 동안 타이완을 지지해 준 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고조시킨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타이완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방어선을 계속 사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완전한 광대극이라고 비난하면서 불장난을 하는 이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4일부터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프놈펜을 방문한 왕이 부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이 민주주의를 구실삼아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이 앞서 중국 외교부도 성명을 통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뻔뻔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주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노골적으로 정치적 도발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말썽꾼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동네 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맞선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 있어야 할 조치는 모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춘잉 대변인은 특히 관련 조치는 결연하고 힘있고 또 실효적일 것이라면서 미국과 타이완 독립 세력이 계속 이를 느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중국의 위협이나 호전적인 수사에 주눅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한국에 도착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타이완 방문을 마친 펠로시 의장과 미 의회 대표단은 3일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날 발표에서 이번 주부터 윤 대통령의 휴가가 시작됐다며 이 기간 한국을 방문하는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관계를 인용해 윤 대통령의 휴가 일정 중 지방을 방문하는 일정이 취소됐다며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이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내부 소통에 혼선이 있었다며 두 사람의 만남을 위한 조율은 없었다고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펠로시 의장의 방안을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있길 기대한다고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지도부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회동에서 두 의장이 한국과 미국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2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 두 나라에 대한 50억 달러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0억 달러 상당의 무기는 사우디에 판매되는 패트리엇 미사일로 이는 이란이 지원하는 후티 반군의 로켓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또 22억 달러 상당의 고구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UAE에 판매됩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무기 판매 승인을 알리며 이번에 사우디에 판매되는 무기는 사우디에 부족해지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보충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사우디의 역량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미사일은 국경을 넘어 사우디의 민간 지역과 주요 인프라 시설에 계속 이어지는 후티 반군의 무인기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국무부는 덧붙였습니다. 국무부는 UAE에 판매되는 무기와 관련해서는 주요 역내 파트너의 안보를 향상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국가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지난해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 3일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 자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라브로프 장관의 이번 미얀마 방문과 관련해 이일 기자들에게 외교부 장관 등 지도부와의 대화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대화에서는 상호 국방과 안보 협력 문제가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자로바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AFP통신은 러시아와 중국이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로 집권한 미얀마 군부 세력에 민간인 살상에 사용되는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B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